바다는 마치 하나의 커다란 책처럼 날마다 새로운 것을 펼쳐 보였다. 잔잔한 바람, 격렬한 폭풍우, 폭풍 뒤에 굽이치는 물결. 바다는 하루도 같은 날이 없었다. 동화 작가 안데르센의 모래 언덕에서 전해온 이야기에 나온 구절인데요. 하루도 같은 날이 없는 바다는 우리의 인생과도 닮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잔잔한 바람이 불듯 평온한 나날이 이어지는 듯 하다가도 격한 폭풍우처럼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죠. 단 하루라도 같은 날이 없는 우리의 인생. 하지만 그래서 더 내일이 기대되는 것이 아닐까요? 배우 지안과 함께하는 음악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누라빠뚜루.
안녕하세요. 지안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방금 들으신 곡은 이바디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요즘 시간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찬바람이 불고 옷차림이 두꺼워질수록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이 더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하루하루는 천천히 지나가는데 일주일 한 달은 금방 휙휙 지나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올 한 해는 뭘 했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가 채 세 달도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왠지 모르게 마음도 조급해집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나온 하루하루는 모두 다 저마다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잔잔하고 평온한 날은 심심하고 재미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모든 게 내 생각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스스로 이뤄낼 수 있는 것들도 그만큼 줄어들지 않을까요? 때로는 어려움이나 좌절도 겪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적당한 폭풍우와 비바람도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겠죠. 물론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시련은 피하고 싶지만요. 낙엽이 떨어지고 아침 기운이 차가워지는 가을이 되면 문득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이런 사색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혼자서 이런 사색의 시간을 갖다 보면 어느덧 고독이라는 감정에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사실 고독은 인간에게 필요한 감정인데요. 사람들 사이에서 벗어나 고독을 느끼는 시간은 힘들고 엉켜있던 실타래를 푸는 작업이기도 하고 짙은 고독은 다른 사람에 대한 그리움으로 전환되기도 하죠. 하지만 고독이 너무 깊어지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우울증으로 번질 수 있는데요. 일조량이 부족한 가을과 겨울에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요. 특히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는 말도 있듯이 남성분들이 더 우울함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요. 적당한 사색과 고독은 인생에 필요한 과정이지만 가능한 짧고 가볍게 지나셨으면 합니다. 그럼 여기서 가을의 고독과 어울릴만한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주환의 사랑에 빠지고 싶다. 조지 마이클의 케어리스 위스퍼.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너에게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
지금 여러분께서는 배우 지안과 함께하는 음악 여행을 듣고 계십니다. 이주의 명작 극장.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명작 소설과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소설 동물농장입니다. 농장의 주인인 존스 씨가 잠이 들자 매너 농장의 동물들은 모두 커다란 헛간으로 모였습니다. 12살짜리 늙은 돼지 메이저의 꿈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꿈 이야기를 하기 전에 메이저는 동물들의 현실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동물들은 날마다 고된 일을 하면서도 겨우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그러다 쓸모 없어지면 가차없이 죽임을 당해왔기 때문입니다. 메이저는 이렇게 짧고 비참한 삶을 사는 이유가 인간들에게 희생을 강요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을 몰아내고 동물들끼리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합니다. 메이저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지만 다른 동물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자유가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좋은 돼지들을 중심으로 인간에 대한 반란을 준비하는데요. 스노볼과 나폴레옹 그리고 스컬러 세 마리였습니다. 어느 날 화가 난 존슨 씨가 동물들에게 채찍을 가하자 동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합쳐서 존슨 씨와 일꾼들을 농장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느닷없이 반란이 일어나 순식간에 농장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동물들은 매너 농장의 이름을 동물 농장으로 바꿨습니다. 농장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인간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져 동물들이 사용하기에는 버거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자 차츰 익숙해져서 인간이 일할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자신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힘이 불끈불끈 솟고 아무리 힘들어도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농장을 운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래도 똑똑한 돼지들 덕분에 그럭저럭 해결할 수 있었는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돼지들은 직접 일을 하기보다는 다른 동물들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자신들은 똑똑하니까 몸이 아니라 머리를 쓰는 일을 한다는 거였죠. 특히 모든 동물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스노볼과 달리 나폴레옹은 그저 다른 동물들보다 위에 서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보다 스노볼이 잘 나가는 걸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뭔가를 결정할 때마다 서로 양보하지 않았고 다른 동물들도 스노볼을 지지하는 무리와 나폴레옹을 지지하는 무리로 나누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노볼은 개들의 공격을 받은 후 마을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스노볼과 함께 사라진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동물들이 모두 모여서 회의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모든 결정은 돼지들이 했는데요. 특히 나폴레옹의 말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결정할 권리가 없었고 제대로 항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말하려고 하면 사나운 개들이 먼저 무섭게 으르렁거렸거든요. 동물들은 두려움에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라는 노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소설 동물농장은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이 1945년 발표한 작품으로 20세기 최고의 정치 풍자소설로 꼽힙니다. 풍자소설이란 어떤 인물이나 사회의 결점, 모순, 그리고 불합리 따위를 다른 것에 빗대거나 비꼰 소설을 말하는데요. 동물농장은 1907년 혁명으로 러시아 왕조를 무너뜨리고 구소련의 공상주의 그리고 사회주의를 건설한 스탈린 체제를 날카로운 시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로 인해 그는 당시 사회주의 진영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 소설은 단순히 소련에 대한 비판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로 규정했던 조지 오웰은 자유와 민주주의가 상실된 전체주의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권력을 감시하지 않고 권력이 부패하는 순간 저항하지 않는 대중들의 무지와 무관심 속에서 전체주의가 출현하는 거라고 경고합니다. 소설 속 농장 동물들이 처음 반란을 일으켰던 이유는 굶주림과 채찍질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세상은 모든 동물들이 평등하며 자신의 능력에 맞게 일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인간들을 내쫓고 동물 농장이 되었을 때에는 정말 그런 세상이 온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굶주림과 고된 노동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고 공포에 벌벌 떨면서 자신의 생각조차 말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동물들도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돼지들을 우선 믿었고 또 농장 주인 존슨 씨가 돌아오게 될까봐 참게 됩니다. 물론 항의를 한 동물들도 있지만 그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동물 농장에서 가장 큰 권력을 차지한 돼지들은 가장 많은 이익과 명예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권력을 얻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본 모습을 잃어갔습니다. 돼지들은 우리를 버리고 집안에 살면서 인간처럼 접시에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면서 침대에서 잤습니다. 심지어 두 발로 뒤뚱뒤뚱 걸어다니기도 했죠. 마지막 장면에서는 돼지들이 인간과 어울려 카드놀이를 하며 싸우기까지 했는데요. 그런 모습을 본 다른 동물들은 누가 돼지이고 누가 인간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소설은 정치 체제를 비판하기보다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절대 권력 아래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라는 뜻을 담은 노래, 위켄드와 켄드릭 라마가 부른 Pray for Me.
You, I fight myself, I fight God, just tell me how many burdens left. I fight pain and hurricanes, today I wept. I'm trying to fight back tears, flood on my doorsteps.
Life and living hell, puddles of blood in the street, shooters on top of the building, government aid ain't relief. Earthquake, the body drop, the ground breaks, the poor run with smoke lungs and scarred face. Who need a hero?
Hero.
You need a hero, look in the mirror, there go your hero. Who on the front lines at ground zero?
Hero.
My heart don't skip a beat even when hard times bumps the needle. Mass destruction and mass corruption, the souls of suffering men. Clutching on deaf ears again, rapture's coming, it's all prophecy. And if I gotta be sacrificed for the greater good, then that's what it gotta
you
be.
Pray for me.
닮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오. 정복하더라도 악한 짓거리를 모방해선 안 됩니다. 인간처럼 침대에서 자도 안 되고 술을 마셔도 안 됩니다. 돼지 메이저는 죽기 전에 농장의 동물들에게 이와 같은 유언을 남겼는데요. 혁명에 성공한 돼지들은 메이저의 가르침을 모든 동물이 따라야 할 일곱 계명으로 줄여 헛간에 큼직하게 써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발로 걷는 것은 적이다. 네 발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것은 친구이다.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거나 술을 마시거나 다른 동물들은 죽여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스스로 글자를 깨우친 돼지와 달리 다른 동물들은 일곱 계명을 외우는 일이 벅찼습니다. 그래서 돼지들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줄였습니다.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 머리가 나쁜 양도 이 구절은 쉽게 외울 수 있었습니다. 소설에 대해 이야기하면 할수록 지금의 북한 사회의 모습과 겹쳐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요. 농장 안의 동물이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절대 규율. 다른 동물들 위해서 군림하며 권력과 재물을 독식하는 소수의 돼지들.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분위기. 이 모든 게 낯설지만은 않게 느껴지네요. 아마도 이런 게 풍자 소설만이 가지는 특별한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전해드릴게요. 나를 무시하고 상처 준 상대방에 맞서기 위해 더 강해지고 당당해지겠다는 의미를 담은 노래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파이터.
After all you put me through, you think I despise you, but in the end I wanna thank you, 'cause you made me that much stronger.
When I thought I knew you again, that you were true. I guess I couldn't trust, 'cause your love taught me so, 'cause I've had enough. You were there by my side, always down for the ride. But your righteous hate on in flames, 'cause your greed sold me out of shame. Now the roar of the stealing
지금 여러분께서는 배우 지안과 함께하는 음악여행을 듣고 계십니다. 대표하는 가수나 유행하는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이탈리아의 음악과 문화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수세기 동안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클래식 음악의 전통과 인기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출신의 작곡자이자 지휘자 엔니오 모리코네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928년 로마에서 출생해 60년 넘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는 지금까지 400편에 가까운 영화음악을 만든 음악계의 살아있는 거장입니다. 황야의 무법자, 시네마 천국, 미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을 뛰게 하는 영화들이 그의 손을 통해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요. 여러 설명보다 노래부터 먼저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먼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영화 음악, 시네마 천국의 러브 테마, 그리고 시네마 파라다이스 듣고 오겠습니다.
1988년 개봉한 시네마 천국은 많은 사람의 인생 영화로 꼽히는 영화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영화 속에서 꿈을 키웠던 어린 토토와 늙은 영사기사 알프레도의 평생에 걸친 사랑과 우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인생 영화로 꼽히는 가장 큰 이유는 영화에 삽입된 주옥 같은 노래들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방금 들으신 러브 테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년 후 고향으로 돌아온 토토는 알프레도가 남긴 필름을 보게 되는데요. 당시 검열 때문에 삭제됐던 영화 속 키스신을 모아놓은 영상이었죠. 토토는 그 영상을 보며 감동에 눈물을 흘리는데요. 알프레도는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토토에게 어린 시절의 꿈을 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방금 들으신 러브 테마가 흘러나옵니다. 화면을 수놓은 연인들의 키스와 함께 들려오는 러브 테마는 보는 이들마저 눈물을 짓게 하는데요. 영화와 음악이 주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노래는 영화 미션에 삽입되었던 가브리엘 오보에라는 연주곡에 가사를 붙인 노래 넬라 판타지아인데요. 오늘은 사라 브라이트만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넬라 판타지아를 합창곡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엔뉴 모리꼬네가 작곡한 가브리엘 오보에라는 곡에 아름다운 가사를 붙여 더 큰 사랑을 받게 된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삽입된 영화 미션은 서구 문명의 침략으로부터 원주민 마을을 지켜내기 위해 오직 신념 하나로 세상과 맞선 선교사들의 용기 있는 선택을 그린 영화인데요. 시네마 천국만큼이나 명작으로 꼽히는 영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브리엘 오보에는 영화의 메인 테마곡으로 감동적인 순간을 극대화하는데요. 선교사 가브리엘이 원주민에게 자신이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듯 밀림 안에서 오보에를 꺼내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연주 소리를 듣고 원주민들이 하나 둘 그의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 이후 그들은 진심으로 교감을 나누지요.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이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건 영화에 대한 진심 어린 이해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영화마다 모두 다른 매력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정말 대단한 작곡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가 만든 수많은 영화 음악을 오늘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 많이 아쉬운데요.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4인조 팝페라 그룹 일디보의 노래를 골라봤는데요. 사랑하는 연인에게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는 애절한 사랑의 노래 이자벨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따뜻한 음악과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